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공화당 내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AP통신은 1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부 측근이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중대 발표를 늦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5일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 번째 대선 도전을 발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하자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 선거가 다음 달 6일 결선을 치를 것으로 결정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문이었던 제이슨 밀러 씨는 조지아주 결선 이후로 발표를 미룰 것을 조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공화당은 조지아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대변인을 일했던 켈리 맥커니니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 결승전 이후까지 대선 출마 발표를 임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연방상원위원회 도전장을 내민 공화당 소속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식 지지를 받은 허셜 워커 후보였으나 개표 결과 민주당 소속 라파엘 워너 후보에게 근소한 차로 뒤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중간선거 최대 접전지였던 펜실베니아주 연방상원위원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던 공화당 메메도즈 후보가 민주당의 존 페터먼 후보에게 패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9일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 이번 중간선거가 다소 실망스러웠지만 219석의 승리를 거뒀다고 자축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전략가이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문이었던 데이비드 어반 씨는 전직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던 트럼프 브랜드는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국제질서를 교란하는 국가라고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이 9일 말했습니다. 멜라니 장관은 이날 토론토 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정학적 위험 부담이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들이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멜라니 장관은 1970년대 중국은 오늘날의 중국이 아니라면서 중국이 점점 분열을 초래하는 강대국이 돼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캐나다의 이익과 가치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세계 질서를 형성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국제안보와 무역 그리고 평화를 약화시키는 중국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멜라니 장관의 이런 발언은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인 캐나다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부를 시사하고 있다고 미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멜라니 장관은 이어 캐나다가 타이완과의 경제관계를 심화하고 홍콩의 자유를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과 협력할 때는 협력하되 필요시 중국에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9일 독일 반도체 공장의 중국 매각을 불허했습니다. 독일 정부의 이런 결정은 지난주 올라프 숄츠 총리가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이후 이뤄진 겁니다. 앞서 독일 기업인 엘모스사는 중국에 대한 8,500만 유로, 미화 약 8,700만 달러 상당의 반도체 공장 매각이 불허될 것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엘모스사는 반도체 공장을 스웨덴의 사일렉스 마이크로시스템 AB에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문제가 된 스웨덴의 사일렉스 마이크로시스템 AB사는 중국의 사이 마이크로 엘렉트로닉스 AB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해당 매각 규모가 크지 않고 기술도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중국의 독일 반도체 기술이 넘어가는 것에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부 장관은 정부가 유럽연합 EU 이외 투자자의 두 번째 투자 계획도 차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기업 기밀을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어 이번 매각 금지권과 관련해 하벡 장관은 독일 안보를 언급하며 주요 생산 분야를 각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요 정치적인 메시지로 독일은 개방시장 경제이고 EU가 아닌 국가의 투자도 환영하지만 개방시장 경제의 뜻이 순진한 시장 경제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한일 북핵 대표가 9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각각 통화를 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동정입니다. 11월 11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의회 내 권력 지형 변화가 한반도를 포함한 주요 대외 현안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들이 13일 캄보디아의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북한의 도발 문제를 둘러싼 다자 외교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위해 영변 핵시설을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처장이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를 이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를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의회 내 권력 지형 변화가 한반도를 포함한 주요 대외 현안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하원 주도권 탈환이 유력한 공화당이 더욱 강경한 대외 정책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한 간 주요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중간선거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이던 9일 새벽 워싱턴에서 열린 승리 파티에서 지지자들에게 오늘 밤 우리는 2년 전에 얻은 것들을 기반으로 발전했다며 우리가 하원을 되찾을 것을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Now tonight, we built upon those gains two years ago, and it is clear that we are going to take the house.
9일 오후 현재 미 MBC 방송도 이번 하원 선거에서 전체 435석 가운데 공화당이 222석을, 민주당이 213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도 현재까지 공화당이 207석, 민주당이 189석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하며 공화당의 하원 우세를 예상했습니다. 100명 중 35명을 뽑는 상원 선거에선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분한 박빙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방송과 뉴욕타임스 신문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48석, 49석을 확보한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따라서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해 주법에 따라 내달 결선 투표를 실시하게 될 조지아주 상원 선거 결과가 상원 다수당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의회 내 권력지형 변화로 인해 가장 주목되는 대외 주요 현안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입니다. 의회에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지원에 대체로 초당적 공감대가 있지만 메카시 대표는 미국 경제가 침체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백지 수표를 쓰진 않을 것이라고 밝혀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나약하다고 비판해온 공화당이 하원 주도권을 잡게 되면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위협에 더욱 강경한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원 공화당은 선거 직전 발표한 미국에 대한 공약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나약하고 무능한 위치에서 미국의 안보를 관리했다고 비난하면서 미군 지원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군 투자, 중국 특별위원회 신설, 점증하는 글로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들과 함께하는 힘을 통한 평화 행사를 공약했습니다. 의회 내 권력 지형이 변하면 미한 간 주요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최대 입법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이 법에 대해 미국 내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면서 조항 폐기를 촉구해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화당 의원들이 폐기를 촉구한 조항은 대규모 회사들에 대한 과세 조항이기 때문에 한국이 한국산 전기차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문제 삼고 있는 조항이 개정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대당 최대 $7,500의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 정치 지형 변화가 전통적으로 초당적 사안인 북한 등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화당이 의회 주도권을 잡을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더욱 강경한 대북 정책을 요구하는 의회 내 기류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원 공화당 측에서 외교안보 사안을 주도하고 있으며 차기 외교위원장으로 유력한 마이클 맥카울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나약한 외교 정책을 펴 북한이 대담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북한은 물론 북한을 돕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최대 압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하는 의회 내 목소리도 청문회 개최 등을 통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톰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회장인 공화당 소속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과 영킴 하원의원은 북한 인권특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해왔고 특히 영킴 의원은 내년 하원 외교위에서 주요직을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문제에 매우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중국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는 의회 내 목소리가 더 노골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타이완 침략 시 한국의 역할에 대해 강조해온 공화당의 마이클 월츠 하원 의원은 군사위에서 차기 준비태세 소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인사입니다.
I do think that we do need to take a public posture and with the new South Korean government.
월츠 의원은 올해 중순 청문회에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미국의 군사 계획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적극적인 논의는 물론 한국의 역할에 관한 공개적인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뷰에 뉴스 이준입니다.
국무부는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시점에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영내 평화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9일 북한이 나흘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데 대한 VOE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여러 결의를 위반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 모색하고 있지만 북한은 관여를 거부하고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미한 연합 공중 훈련 비질런트 스톰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일에서 5일까지 미사일 약 35발을 발사한 뒤 나흘 만인 9일 오후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동남아를 순방합니다. 이딴 다자외교 무대에는 미국과 일본, 중국 정상들도 참석해 최근 북한의 도발과 핵무력 강화 문제 등을 놓고 외교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한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4박 6일간의 취임 후 첫 동남아 순방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1일에서 16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이번 다자회의를 계기로 미한일 정상회담이 확정됐고 몇 가지 양자회담도 확정 또는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도 오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미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3국 정상회담은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때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번 미한일 정상회담은 북한이 미한연합훈련 등을 구실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한 대규모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이루어져 주목됩니다.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도발 위협에 따른 3국 간 공조 대응 방안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입니다.
특히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일본도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한 우려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비록 한국과 일본 사이에 아직 역사 화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만한 진전이 없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대북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인지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브리핑에서 미한일 정상회담과 함께 미한 정상회담도 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미한 정상회담의 세부 일정과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프놈펜에서 아세안 정상회의와 함께 아세안과 한중일이 함께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그리고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선 한국 정부의 지역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성한 실장입니다.
11월 11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한 후 곧바로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우리의 새로운 대아세안 정책, 즉 한 아세안 연대 구상에 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한동맹의 기반에서 만들어지는 분위기지만 한국의 이익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미중 갈등 현안인 타이완 문제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담을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문제 그리고 항행의 자유 문제 이런 것들은 이미 공개적으로 한국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기술을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오해도 충분히 불식을 시켰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아세안 플러스 3는 아세안 국가들과 한중일이 함께하는 역내 기능적 협력체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을 계기로 출범했습니다. 12일 열리는 이번 아세안 플러스 3에 기시다 일본 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도 참석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이 회의와 별도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한일 또는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며 순방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3일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선 이 자리가 정상 차원에서 역내외 주요 안보 현안에 관해 논의하는 전략적 성격의 포럼인 만큼 지역적, 국제적 문제에 대한 한국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고 자유와 평화, 번영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기여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해 14일 G20 회원국의 경제단체와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B20 서밋에 참석합니다. 15일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식량과 에너지, 안보, 보건 세션에서 발언할 예정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G20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면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순방에서 시 주석과 어떤 만남이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다양한 대화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윤 대통령이 이번 다자회의를 계기로 중국 정상과 만나면 북한이 도발과 추가 핵실험에 나서지 않도록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행보를 일정 부분 자제시킬 수 있는 노력 그리고 또 한반도 문제를 대화로 풀기 위한 자리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이 계속 그 문제를 환기시켜주는 부분들 뭐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 주석의 G20 참가는 3연임 확정 이후 첫 다자외교 무대 등판입니다. 홍 실장은 특히 북한의 핵무력 강화와 이딴 도발 그리고 이에 대응한 미한 확장 억제 강화로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해 시 주석이 어떤 입장에서 어떤 수위로 발언할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에서 근무한 전직 미군 사령관들이 북한의 미한 연합훈련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준비태세와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연합훈련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 대장 출신으로 2011년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 사령부 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은 9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최근 미한 연합 훈련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se are defensive exercises, and I think it is good for the combined force to exercise.
서먼 전 사령관은 이런 훈련들은 방어적 훈련으로 연합군이 공동 연합 역량을 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이는 준비 태세와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연합훈련은 공격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영내를 보호하기 위한 타조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이 영내 방위와 안보를 위해 함께하는 것은 항상 바람직하다면서 미안의 3국의 안보협력 강화 움직임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서먼전 사령관은 북한이 최근 강력 반발한 미안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해선 한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공중 방위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자신들의 취약한 공군력 때문에 이 훈련에 더욱 반발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북한도 약간의 공군력이지만 전반적인 그들의 역량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필요한 군사적 대응과 관련해선 가능한 옵션에 대해 미리 알릴 필요 없다면서 강력한 방위태세와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 do not want to comment on what our options may or may not be. I think that would not be.
서먼전 사령관은 이어 긴장을 완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북한은 모든 도발 행위를 중단해 영내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가 여전히 정전 상황임을 상기한다며 우리는 정전 상태를 유지해야 하지만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 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이날 VOA에 자신은 미국과 한국이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그러면서 북한이 협상장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순진한 희망으로 너무 오랫동안 훈련에 공백이 생겼다며 그 결과 준비태세에 지장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한동맹이 도발적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한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이며 북한은 또 핵무기와 운반수단으로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미사일 발사에 다시 열을 올리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북한에 물어봐야 한다면서도 한국과 미한동맹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시선을 끄는 행위라고 말해왔다고 답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한연합훈련이 확대되는 이유와 관련해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are doing that. The number one reason is to maintain military readiness.
군사력 강화를 위해선 훈련이 필요하며 병력들이 훈련하지 않으면 역량이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외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훈련을 일방적으로 취소했고 이에 대해 코로나 여파로 훈련이 축소, 취소됐다면서 이는 군 준비태세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군 대비태세를 확실히 하겠다는 공약이 있었고 이를 위해 미국과 한국은 활발한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은 준비태세뿐 아니라 대북 억지력에도 기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수엘 선임연구원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도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미한 연합 훈련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Kim Jong-un is not lashing out because of our military training. He is not conducting provocations because of our military training.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행위는 전투 역량을 강화하고 협박 외교 전술을 구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대북 제재 해제 등 자신들의 요구 사항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 등으로부터 양보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훈련 취소가 외교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순진하게 믿는 전문가와 정치인들을 이용하며 훈련 취소는 물론 미한동맹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핵활동에 대한 회원국들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을 규탄하면서 북한이 즉각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9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주재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회의에서 한국 대표는 북한의 핵 개발은 최우선순위의 비확산 현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토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목표로 계속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cease all destabilizing actions in violation of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이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모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한국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대화의 길로 돌아오고 핵 확산 금지 조약과 IAEA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로프 스쿠그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사는 이유는 심각한 우려 사안인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EU condemned the DPRK'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activities, which are a matter of great concern. It is highly regrettable that the DPRK has not.
스쿠그 대사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검증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을 자제하며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국들과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협상에 복귀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쿠그 대사는 그러면서 우리는 IAEA의 북한 복귀를 위한 추가 조치의 기초가 될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이 다시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시카네 기미히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apan strongly urges North Korea to take concrete steps towards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ing of al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이시카네 대사는 일본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대량 살상 무기,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국가들이 유엔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바니아도 북한의 거듭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유엔 주재 알바니아 대표부의 아리안 스파스 정치 참사관은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포함해 계속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지역과 전 세계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lbania is deeply concerned over the DPRK's continuous violations of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rough sustained development of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스파스 참사관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에 복귀하며 IAEA 안전 조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호주와 리투아니아도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하고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유엔 총회 회의는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2021년 연례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IAEA는 올해 7월에 공개한 이 보고서에서 북한이 일부 핵시설을 계속 가동하는 것으로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일부 핵시설은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일부 시설에서는 활동이 계속되거나 추가 개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서면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에서 핵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기존의 평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2021년 IAEA 총회 이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며 우리가 관찰한 활동 중에는 핵실험장이 다시 열렸고 시설들이 가동됐으며 영변 핵시설의 건설 활동이 이어졌다는 징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유감스럽고 깊은 골칫거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고도의 준비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유엔 총회는 최근 제출된 IAEA 보고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에는 IAEA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북한을 포함한 IAEA 관련 보고서를 주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은 이날 IAEA의 연례 보고서와 유엔 총회의 IAEA 보고 결의를 배격한다며 미국과 추종자들의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IAEA가 매해 유엔 총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북한을 일방적으로 문제 삼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IAEA is submitting report every year to the UNGA, which include contents unilaterally talking issue.
김 대사는 북한의 적대적인 세력들이 북한을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동자로 폄하하려는 사악한 선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 원장입니다.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위해 영변 핵시설을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처장이 밝혔습니다. 핵분열성 물질 생산 이후 다음 단계는 플루토늄 생산량 증가를 위한 실험용 경수로 가동이 될 것이라며 관련 시설 확충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울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9일 VOA에 영변 핵시설에서 핵분열성 물질의 생산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다수의 정황 증거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9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를 통해 영변 핵시설 관련 동향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특히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냉각수가 인근 구룡강으로 배출되는 정황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며 이는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을 위해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First of all, the 5 megawatt reactor seems to be producing new plutonium.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북한은 원래 원자로 가동 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탑을 사용했지만 지난 2008년 미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 폭파하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13년쯤 원자로 개조를 통해 구룡강 물을 끌어다 냉각수로 활용하고 이를 다시 강에 배출하는 방식으로 원자로를 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배출수 확인은 분명한 원자로 가동 정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구 핵연료봉 제조공장과 우라늄 농축공장 지역의 이산화 우라늄 변환 시설에서도 증기 배출이 목격된 것도 핵분열 물질 생산의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And then the other signatures which tell that there are more fissile material produced.
이산화 우라늄 변환 시설에서 배출되는 증기는 우라늄 정광에서 우라늄을 분리해 회수할 때 발생하며 이렇게 얻어지는 핵물질은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새 핵연료를 만들기 위한 주요 원료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우라늄 변환 시설에서의 모든 활동은 새로운 핵분열 물질 생산을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차량이 우라늄 농축 공장으로 원료로 보이는 물질을 실어 나르는 모습이 위성 사진에 포착된 점도 영변 핵시설 내 핵물질 생산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징후라고 말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핵분열 물질을 생산한 뒤 다음 단계로 플루토늄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실험용 경수로를 가동하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nd then the next important step probably is the startup of the experimental light water reactor.
실험용 경수로에서는 현재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플루토늄보다 4배 정도 많은 연간 30km 정도의 플루토늄이 추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실험용 경수로의 설계는 5메가와트 원자로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북한은 실험용 경수로 가동 시 생산된 플루토늄 사용을 위해 플루토늄과 사용 후 핵연료를 분리하는 방사화학실험실의 전처리 공정을 실질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작업 정황이 관측되고 주변의 부시설 등 추가 건축을 위한 준비 움직임이 포착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일부 활동을 개선하고 있으며 더 많은 업무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at the main emphasis is that they are maintaining the Yongbyon. They are probably upgrading some of the activities.
특히 완공도 하지 못하고 수십 년간 묵혀둔 50메가와트 원자로나 기타 핵연료 제조 공장들을 해체하거나 보수하는 정황이 다수 목격되는 것은 북한이 용도 변경이나 조정을 통해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따라서 건물 해체나 건축 등의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관련 변화에 대해 면밀한 감시와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 단지에서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핵물질이 계속 생산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38로스는 민간 위성 사진을 토대로 관찰한 결과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 방사화학실험실, 우라늄 농축공장 등 단지 내 주요 시설에서 지속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인근 구룡강으로 지속적으로 물이 방출되는 것은 원자로가 지난해 7월부터 계속 가동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5메가와트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을 오가는 다수의 차량 움직임이 포착된 것도 핵물질 생산과 관련해 모종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산팔로스는 또 영변 핵시설 단지 내에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건축과 보수 등 공사 활동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관측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낡고 버려진 건물들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소규모 새 건물들이 추가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는 단지 주변 핵심 시설을 더욱 고도화하고 현대화하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가리킨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36개국이 북한 등의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전담 조직을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 교환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악의적인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물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등의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랜섬웨어 대응 국제 태스크포스가 내년 상반기에 출범할 계획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를 워싱턴에서 막을 내린 제2회 랜섬웨어 대응 국제회의가 끝난 뒤 공개한 공동성명에서 이 같은 내용의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이번 회의에는 주최국인 미국을 포함해 한국, 일본, 영국 등 36개국과 유럽연합 EU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민간 기업들도 참가했습니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국제 태스크포스는 호주가 첫 의장국을 맡아 랜섬웨어 공격 차단 역량과 회복력 강화, 관련 불법 금융활동 억제 방안 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회원국들 간 조기 경고 역량을 강화하고 공격을 예방하며 정책과 모범 사례를 통합하기 위해 사이버 위협 정보 교환과 관련 도구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랜섬웨어 공격 행위자들에 대한 경고와 대응 방안 등을 제공하는 공동주의보를 발령해 국제사회가 사이버 범죄에 대한 취약성을 극복하고 공동 역량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36개국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행위자들에게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했습니다. 또한 공동인식과 회복력 향상을 위해 특정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분석 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에 나선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 전략이 국가안보에서 대외정책과 국내정책을 더 이상 엄격히 구분할 수 없다는 접근법을 반영한 것이라며 랜섬웨어 대응에도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annot neatly divide between foreign policy and domestic policy any longer in the approach to national security.
랜섬웨어는 국제적 문제로 바람직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선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회의에서 참가자들이 강조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면서 랜섬웨어 공격을 저지하고 방해하기 위해 세계 모든 지역의 국가와 기업들을 한데 모아 가장 크고 포괄적인 연대를 결성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은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켜 접근을 제한한 뒤 이를 해제하는 대가로 일종의 몸값을 요구하는 악성 해킹 수법을 말합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랜섬웨어 공격과 관련해 1,489건의 피해를 접수했으며 피해액이 12억 달러에 달한다고 이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0월 한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등 30개 동맹 우방국을 모아 첫 장관급 랜섬웨어 대응 국제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 등과 함께 주요한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로 주목받아왔습니다. 특히 2017년 전 세계적으로 20만 대 이상의 컴퓨터를 손상시킨 최대 랜섬웨어 공격 사건인 워너크라이도 북한 소행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북한 해커들이 미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공격을 가하고 이를 해제하는 대가로 암호화폐를 탈취한 사실을 지난 7월 공개하고 미 연방수사국의 발빠른 대처로 암호화폐 등 약 50만 달러 상당을 회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백악관 고위관리는 30일 이번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 랜섬웨어 해킹 행위자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국들의 논의를 거쳐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스위스의 제네바 안보정책센터가 11월 개최 예정이었던 동북아 안보 반관 반민회의를 내년으로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까지 이 회의에 참석했던 북한이 대표단을 보낼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민간단체인 제네바 안보정책센터는 27일 VOA에 다음 체르마트 안보회의 개최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적당한 회의 날짜를 확정하기 위해 관련자들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보건 상황 등에 따라 2023년 개최가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제네바 안보정책센터는 지난 4월 VOA에 제9차 체르마트 안보회의를 11월에 1.5트랙 형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체르마트 안보회의는 제네바 안보정책센터가 2011년부터 스위스 정부와 공동으로 동북아 안보를 주제로 개최한 반관 반민 회의입니다. 제네바 안보정책센터는 27일 VOA에 과거 체르마트 안보회의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 유럽 등지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회의에 이들 나라 중 대다수가 다시 참석하길 기대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누가 구체적으로 대표단에 포함될지 추측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최근 협력이나 대화에 관해 알려달라는 VOA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을 했습니다. 국제 안보를 증진한다는 목표에 따라 체르마트 안보회의에 참여하는 국가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고 제네바 안보정책센터는 밝혔습니다. 체르마트 안보회의는 2018년을 마지막으로 대면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 회의로 열렸습니다. 북한은 2018년까지 이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했지만 지난해 온라인으로 개최된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북미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체르마트 안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최 부국장은 과거 육자회담과 실무회담에 참석했으며 미국 언론과 인터뷰나 국제회의 참석을 통해 핵 문제와 대미 관계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도 외교부 부국장급과 전문가가 참석해 남북관리들의 접촉이 이뤄졌으며 중국, 일본 관리도 참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과거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가 참석한 바 있습니다. 2018년 9월 스위스 글리옹에서 열린 체르마트 안보회의에 참석한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27일 VOA에 당시 북한 대표단 중 외무성 산하, 군축 및 평화연구소 소속 젊은 관리가 회의 참석자들과 활발히 토론을 벌였다고 회고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side was represented by a relatively young official in the foreign ministry's so-called Institute for Peace.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옛 북한 관리들처럼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했다며 크게 유연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인들을 비롯해 다른 참가자들과 토론을 벌일 수 있었다는 점을 인상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이 협상 진전 방안을 제시하자 일정 부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즉각 추진하겠다는 반응은 아니었지만 제안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회의에 북한에서는 외무성의 미국 담당 관리 4명, 미국에서는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등 전직 관리와 전문가 3명이 참여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이런 비공식 접촉이나마 북한 관리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10일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금지법의 헌법소원 사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원이란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한변이 공개한 의견서에서 권영세 장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을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 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정치활동의 자유 또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한변 등 27개 시민단체들은 이 법이 지난해 12월 29일 공표되자 위헌 여부를 판결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북한 서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주목하는 이 해역에서 이뤄진 불법 환적은 올해 VOE가 파악한 것만 27건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8일 북한 서해 초도 해상을 촬영한 플래닛랩스 위성사진에 선박 두 척이 붙어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북한 초도에서 남쪽으로 약 2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된 이들 선박은 길이가 각각 90m와 50m로 더 긴 선박의 앞부분에 다른 선박이 선체를 밀착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미국 정부 등이 지적한 전형적인 불법 환적 모습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박 간 환적 의심 행위가 포착된 북한 초도 인근의 서조선만, 즉 북한 서해 일대를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했습니다. 물론 이번 접선을 통해 두 선박이 제재 품목을 거래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채택한 안보리 결의 2375호가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공해상 환적을 통해 물품을 건네받지 못하도록 한 만큼 이들 선박이 서로 물품을 주고받았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뷰이는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지난 4월 이후 26건의 선박 간 환적 의심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이번 한 건을 더할 경우 북한 서해에서 확인된 환적 의심 사례는 올해에만 27건으로 늘어납니다. 구름이 많은 날은 위성사진 판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선박 간 환적은 BOA가 파악한 27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모든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를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 18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8도, 낮 19도, 양덕 아침 7도, 낮 17도, 신의주 아침 9도, 낮 15도, 구성 아침 7도, 낮 16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1도, 낮 최고 기온 13도, 강계 아침 4도, 낮 15도, 희천 아침 6도, 낮 16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 기온 10도, 낮 18도. 개성 아침 9도, 낮 20도. 사리원 아침 8도, 낮 19도. 신계 아침 7도, 낮 1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흐리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9도, 낮 15도. 장전 아침 10도, 낮 17도. 평강 아침 6도, 낮 17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흐리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흐리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7도, 낮 16도. 장진 아침 1도, 낮 9도. 청진 아침 7도, 낮 15도. 김책 아침 7도, 낮 16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흐리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영하 1도, 낮 11도, 김영권 아침 영하 2도, 낮 11도, 삼지연 영하 1도, 낮 7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를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1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 먼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11월 11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최근 열린 제5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전 세계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고 옹호하며 발전시켰습니다. 미국은 유럽연합 26개 회원국이 주도하는 인권결의안을 함께 지지했습니다. 미국은 또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를 제한하는 러시아의 인권 상황 악화에 대해 40여 개국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럽이 주도하는 인권결의안은 또 독립적인 검토를 위해 특별보고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35개국 이상의 공동 지지자들은 중국 신장 지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의 평가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은 보고서를 통해 위구르족과 주로 무슬림에 대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구금이 국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반인륜적인 범죄와 엄청난 인권 침해가 자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인권 고등 판무관실 창설 이래 처음으로 중국의 인권 상황을 다루기 위한 공식적인 행동을 촉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같은 결정은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미국은 또 여성과 소녀, 소수 집단을 비롯한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한 특별 보고관의 권한을 갱신하고 강화하는 결의안을 공동 지지했습니다. 또 여성과 소녀, 소수민족의 인권 상황을 문서화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또 에티오피아의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의 지속적인 관심을 위한 결의안도 지지했습니다. 미국은 핵심 그룹의 일원으로서 과거 인권 침해와 최근의 정치적 혼란기에 저지른 인권 침해와 관련해 경제 위기를 겪는 스리랑카 정부의 참여를 위한 결의안을 지지했습니다. 인권 보호 강화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개혁과 함께 진행돼야 합니다. 미국은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자행한 시리아 내 인권 침해와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촉구하기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합류했습니다. 또 미국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저지른 베네수엘라 인권유린 책임을 묻기 위해 베네수엘라 진상조사단의 위임을 갱신하는 결의안도 지지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한 첫 해에 지난 75년 동안 유엔을 지탱해온 보편적인 가치와 이상 그리고 규범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미 노동부는 10일 보고서에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0.4%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년 같은 달 대비 7.7% 상승했는데 연간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이 8% 선 아래로 이뤄진 것은 근 8개월 만에 처음이며 상승폭도 지난 1월 이후 가장 작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미국 내 초기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7천 건 증가하며 22만 5천 건에 달했습니다. 이에 미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미국 주식시장은 급격한 오름세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2020년 이후 하루 최대 상승폭인 1,100포인트 이상 상승했고 S&P 500 지수가 5.1%, 나스닥이 6.7% 상승했다고 미 CNBC는 보도했습니다. 미 공화당 내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AP통신은 1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부 측근이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중대 발표를 늦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5일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미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 번째 대선 도전을 발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하자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가 다음 달 6일 결선을 치를 것으로 결정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문이었던 제이슨 밀러 씨는 조지아주 결선 이후로 발표를 미룰 것을 조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공화당은 조지아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대변인으로 일했던 켈리 맥커네니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 결승전 이후까지 대선 출마 발표를 임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연방상원위원회 도전장을 내민 공화당 소속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식 지지를 받은 허셜 워커 후보였으나 개표 결과 민주당 소속 라파엘 워너 후보에게 근소한 차로 뒤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9일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 이번 중간선거가 다소 실망스러웠지만 219석의 승리를 거뒀다고 자축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전략가이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문이었던 데이비드 어반 씨는 전직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던 트럼프 브랜드는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국제질서를 교란하는 국가라고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이 9일 밝혔습니다. 멜라니 장관은 이날 토론토 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정학적 위험 부담이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들이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멜라니 장관은 1970년대 중국은 오늘날의 중국이 아니라면서 중국이 점점 분열을 초래하는 강대국이 돼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캐나다의 이익과 가치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세계 질서를 형성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국제안보와 무역 그리고 평화를 약화시키는 중국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멜라니 장관의 이런 발언은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인 캐나다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부를 시사하고 있다고 미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멜라니 장관은 이어 캐나다가 타이완과의 경제관계를 심화하고 홍콩의 자유를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과 협력할 때는 협력하되 필요시 중국에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9일 독일 반도체 공장의 중국 매각을 불허했습니다. 독일 정부의 이런 결정은 지난주 올라프 숄츠 총리가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이후 이뤄진 겁니다. 앞서 독일 기업인 엘모스사는 중국에 대한 8,500만 유로, 미화로 약 8,700만 달러 상당의 반도체 공장 매각이 불허될 것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엘모스사는 반도체 공장을 스웨덴의 사일렉스 마이크로시스템 AB에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문제가 된 스웨덴의 사일렉스 마이크로시스템 AB사는 중국의 사이 마이크로 엘렉트로닉스 AB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AP통신은 해당 매각 규모가 크지 않고 기술도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중국의 독일 반도체 기술이 넘어가는 것에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부 장관은 정부가 유럽연합 EU 이외 투자자의 두 번째 투자 계획도 차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기업 기밀을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어 이번 매각 금지권과 관련해 하벡 장관은 독일 안보를 언급하며 주요 생산 분야를 각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요 정치적인 메시지로 독일은 개방 시장 경제이고 EU가 아닌 국가의 투자도 환영하지만 개방 시장 경제의 뜻이 순진한 시장 경제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한일 북핵 대표가 9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각각 통화를 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